사랑의 하나님, 이른 아침 주님께서 불어넣으신 숨결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서 지내면서 온전한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육신에 약간의 피로감이 쌓였으나 넉넉히 이기는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던 때의 감격과 뜨거움이 우리 삶에서 계속 타올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우리 매일의 시간에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가식과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허울을 버리고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과 땅을 포근한 날개로 품으시는 주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주님의 솜씨를 드러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충분한 자연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계를 잘 보존하라 하신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만 이 사명이 우리에게 쉽게 잊혀지고 또한 탐욕과 죄악된 삶으로 인하여 대기와 물, 토양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기후 관련 소식은 우리를 암울하게 합니다. 평소보다 좀 더 빠른 템포로 엘니뇨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며 과학자들은 지구 연평균 기온이 계속 높아져서 얼마 뒤 결국 1.5도씨 상승을 돌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이 지구의 온도가 더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여서 염려스럽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이모저모의 노력들은 역부족인 것만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러한 파괴적인 삶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의 편의와 나의 배부름만을 추구하는 이 세대의 삶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책임감과 생태적인 회심을 일으켜 주셔서 기후변화를 늦추는데 이바지하게 하시고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긴급한 선교적 사명임을 깨닫고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 청년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 앞에 다가올 미래가 가슴 뛰고 설렘이 가득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시대를 잘 개척해 나가고 인생을 힘있게 일구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두운 시대를 복음의 빛으로 밝히며 이 메마른 땅을 예수 보혈로 적시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망의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경험하게 해 주시고 그들 마음에 진리를 사랑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캄캄한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환히 밝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주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힘있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는 소망교회 장로 2차 선거가 있었습니다. 픽대되지 않은 분들에게 위로와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 또한 부어주셔서 다시 뜨겁게 헌신하는 교회 일꾼이 되도록 마음의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피택 받으신 분들에게는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 또 연약한 이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과 함께 일하심을 삶으로 증언하는 거룩한 증인들 되게 하시고 그들 삶의 아름다운 섬김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오랜 기간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넉넉히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 심지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학하는 중에 공황장애가 발생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기를 마치기까지 한 주간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는데 귀국하여 부모님의 품에 무사히 안기기까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미국 장로교 총회 및 선교대회 주강사 일정으로 출타하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정을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그곳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은혜롭게 증거하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우리의 무지함과 영적인 어두움이 온전히 밝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요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므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작년 7월부터 에스겔 읽기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락 말씀을 드디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꽤 긴 호흡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스겔 마지막 단원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성전 환상을 다루는 긴 본문이고 또 숫자의 잔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쉽고 또 달콤한 구절들만 받으려고 했던 말씀 편식 습관 즉각적인 단맛에 취해서 그것만 받아들이려고 했던 우리의 성경 읽기 습관을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준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음식 중에서도 첫 맛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지? 아리송하다가도 점점 깊은 맛 그리고 향취에 빠져들게 하는 음식이 있죠. 이 에스겔 성전 환상도 처음에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다가도 목사님과 함께 또 목사님들과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어오다 보니 어느새 성전을 향한 그리고 거룩함 회복을 위한 에스겔의 그 간절한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스겔 결론입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인 40장에서 48장 성전 환상은 에스겔서의 클라이막스이자 웅장한 비전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7장, 48장은 땅 분배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이 성전 환상을 직접 환상으로 또 보여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견고한 성전을 보는 순간순간마다 내내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또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앞으로 귀환해서 살아갈 그 새 이스라엘 영토를 세팅하는 환상에까지 이르자 에스겔 마음에서는 강렬한 소망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아, 저 땅에 가서 살고 싶다. 나 저기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당장에 이 환상이 가져다주는 첫 느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상을 듣고 나서 맞닥뜨리게 될 그 기분은 어떻게 보면 당혹감과 불쾌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그저 한 개인의 꿈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비록 이 환상,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구현된 적은 없을지라도 이 환상을 역사 속에서 구현하고자, 실현하고자 했던 그 의도,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그저 이 환상을 종말 때의 것이라고 환원해버린다면 이 예언을 받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그 포로 공동체에게는 이 예언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즉각적으로 종말론적인 환상이라고 읽기보다는 이 환상이 구체화될 때 그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해 보입니다. 이미 읽으셨던 대로 48장 1절에서 7절에는 여섯 지파의 땅이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위로부터는 차례로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구역 아래에 놓인 거룩한 구역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이 구역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될 땅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구역에는 새롭게 세워질 성전, 그리고 제사장의 땅과 레위인의 몫이 배당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한 구역 그 아래 지방, 아래 지역으로서 나머지 다섯 지파의 땅이 분배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갓입니다. 이 각 지파의 땅은 위로부터 층층이 아래로 아주 일정한 줄무늬처럼 층층이 배분됩니다. 새롭게 편성된 이 땅은 요단강 동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땅의 경계는 지난 토요일 말씀에서 들었듯이 가나안 정복 전에 약속으로 받은 경계이고 때묻지 않은 그런 원형으로서의 땅을 상징합니다. 분열 왕국 시기에 이미 영토 대부분을 상실했어서 많이 축소되었다고는 해도 이전에 요단 동쪽을 기업으로 삼았던 동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 이런 지파들의 땅까지도 모두 다 서쪽으로 끌어와서 요단강 서쪽으로 끌어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 한 지파당 갖게 되는 면적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면적보다 심각하게 축소되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거주하던 지역과 또 아무런 상관없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거주하던 지역과 어느 정도 비슷한 지역을 땅으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또 지파별로 농작 가능한 그러한 지역도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 면에서도 차이가 심했을 것입니다. 특히 유다지파에 대해서는 이전에 소유했던 대부분의 땅 그리고 많은 영토를 상실하고요, 또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했던 성전까지도 빼앗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유다 지역 바깥에 놓이게 됩니다.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원래는 유다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다지파가 관리하거나 유다지파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다지파 바깥에 놓이게 됩니다. 성전은 그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게 됩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실이고요, 그리고 율법과 예언의 정통성을 급격하게 붕괴시키는 조처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땅은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이 땅 분배 환상, 이것을 듣고 아마 많은 지파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 분배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느껴지는 것은 왕정시대의 생활 방식, 그 이전에 땅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존재 방식, 멸망을 가져온 이스라엘의 존재 방식은 단 하나도 답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너희가 거룩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는가? 너희의 예배가 훼손됐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를 다시 세워야만 한다. 영토의 중심에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 계층을 확립해야 한다. 이 의도가 먼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도는 30절에서 35절까지에서 드러납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성읍의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과 48장을 참고해 보면 이스라엘 영토 중심에 그 중립지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거기를 하나님께 드려진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 레위인의 땅, 제사장의 땅, 그리고 성읍 기지구역이 배치됩니다. 바로 그 성읍 기지구역 안에는 4,500척 길이의 네모진 성읍이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성읍 사방에 출입문이 세워지고 그 문들의 이름이 붙게 됩니다. 31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아멘. 성읍의 문 이름을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먼저 북문은 르우벤과 유다, 레위 문입니다. 야곱의 본부인 레아의 첫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입니다.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동문의 이름은 요셉, 베냐민, 단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많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이고, 또 단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에게서 나온 아들입니다. 이어서 남쪽은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레아의 아들들이죠. 마지막 서쪽에 갓, 아셀, 납달리, 여종들의 아들들을 이름으로 붙습니다. 약간의 예외가 있지만 본부인의 아들들이 먼저 언급되고 또 레아 계통끼리, 라헬 계통끼리 대부분 묶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각 방향, 사방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 사방으로 열두 지파의 이름이 출입문에 붙여지게 됩니다. 이 성읍의 문 이름을 봤을 때 분명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열두 지파의 완전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완전성이 이스라엘 성읍 상징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게감을 더 갖고 있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 르우벤 지파, 또 제사장 가문이었던 레위 지파, 요셉의 아들이자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그것입니다. 또 유다 지파는 다윗 왕가였으니 그 무게감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그 외의 지파들은 성경 안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거나 부정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스불론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이스라엘 12지파 목록 안에서 단지파를 제외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환상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 모두 동일하게 영토 안으로 그리고 온전한 이스라엘의 상징성 안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연약했던 지파들에게 균등한 몫을 배분하고 있고요. 성읍 문 이름을 통해서 이 열두 지파 이름을 온전히 복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다 같이 함께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된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고취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연약했던 지파들을 함께 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파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파의 가치가 동등해집니다. 역사의 경험치도 다 말소됐습니다. 성전을 품고 있는 땅이라는 이유로 영광을 얻었던 유다의 영광도 없어졌고요. 우상과 혼합주의로 수치스러웠던 사마리아 지역의 과거도 다 말소됐습니다. 모두에게 새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땅을 분배받던 그 역사로 돌아가 다시 역사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초기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년의 상징이고 희년의 정신이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이것이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핵심 정신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새로운 땅, 새로워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롭게 세팅한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요한 퍼즐, 마지막 이것을 작동하게 하는 키 하나를 꽂아 넣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방점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환상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에스겔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2억 마일이 떨어진 곳에서 고향 땅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거기 계신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읽기보다는 여기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눌러있지 말고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거기를 꿈꿔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안주하지 말아라. 포기한 채로 지금 여기에서 좌절하지 말아라.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다른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이 존재하심의 방점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셨으나 이제는 존재하신다. 거기에 존재하신다. 좌정하신다. 여기에 방점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 돌아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에스겔 4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왕정시대의 몰락이 하나님이 거기에서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거룩함을 회복하신 그곳에 다시 들어오시겠다고 그리고 영원히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이스라엘은 참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존재의 근거를 두는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 성읍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의 객관화된 표현입니다. 바벨론에서 여호와 삼마의 꿈을 품어야만 그 땅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임하시는,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책장을 넘기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릴 만큼 거룩한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내 안에 굳게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져서 그렇게 내 안에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내가 새롭게 되고 초기화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홀로 존재하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그런 교회로 존재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여호와 삼마와 임마누엘이 하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과연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인가, 이것을 묻고 예수 보혈로서 그렇다 여김받는 존재됨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